Welcome to the Voice of America in Korean.
Direct from Washington, the Voice of America, VOA.
Everyone, 안녕하십니까? 여기는 미국의 수도 워싱턴에서 보내드리는 VOA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지금부터 VOA 한국어 아침 방송을 시작하겠습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매일 아침 3시 30분부터 5시 30분까지 그리고 밤 7시 30분부터 11시 30분까지 두 차례 보내드립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객관적이고 공정하며 포괄적인 한반도와 미국 그리고 세계 소식과 함께 각종 정보와 교양, 오락 등 다양한 프로그램을 전해드리고 있습니다.
VOA World News.
VOA 세계 뉴스입니다. 5일 밤 한국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낚싯배가 뒤집혀 10명이 숨지고 확인되지 않은 수의 사람들이 실종됐습니다. 한국해양경찰은 9톤짜리 낚싯배 돌고래호가 추자도 인근 해상에서 전복된 채 6일 발견됐다고 발표했습니다. 돌고래호는 5일 추자항을 떠난 뒤 몇 시간 뒤에 연락이 끊겼습니다. 해양경찰 측은 배 탄 사람 가운데 3명이 구조됐고 이들이 병원으로 이송됐다고 전했습니다. 살아남은 사람 가운데 한 명은 한국연합뉴스에 배가 바람에 갑자기 뒤집혔다고 전했습니다. 이 사람은 자신과 다른 생존자들이 10시간 이상 전복된 배에 매달려 있다가 구조됐다고 밝혔습니다. 한편 한국연합뉴스는 박근혜 한국 대통령이 모든 수단을 써서 실종자를 찾을 것을 명령했다고 전했습니다. 6일 독일과 오스트리아가 자국 안에 들어온 난민 수천 명을 환영했습니다. 난민 대부분은 유럽에서 가장 잘 사는 독일에서 난민 자격을 얻기를 택했습니다. 6일까지 난민 약 8천 명이 독일로 들어올 것으로 보입니다. 독일 정부는 올해 난민을 최대 80만 명까지 받겠다고 밝혔습니다. 로마 가톨릭의 지도자 프란치스코 교황은 유럽에 있는 모든 종교 공동체와 시설들이 난민 가족을 하나씩 수용할 것을 촉구했습니다. 이날 교황은 성 베드로 광장에 모인 사람들에게 교황청의 두 교구가 난민 두 가정을 받아들일 것이라고 말했습니다. 지난주 과테말라의 오토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이 부패 추문으로 사임한 가운데 6일 과테말라에서 선거가 치러지고 있습니다. 지난 3일과 4일 몰리나 대통령이 과테말라 시에 있는 대법원 청사에 출두할 때 시위대 수백 명이 선거가 미뤄지는 것에 항의하며 시위하기도 했습니다. 6일 선거에서는 내년에 4년 임기를 시작하는 대통령과 국회의원 그리고 시장들을 뽑습니다. 새 대통령이 나올 때까지 알레한드로 말도나도 부통령이 대통령직을 대행합니다. 페레스 몰리나 대통령은 법정에서 자신이 결백하다고 주장했습니다. 몰리나 대통령은 수입 관세를 면제해주는 대가로 80만 달러를 받은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VOA 세계 뉴스를 듣고 계십니다. 태국 군부가 지지하는 입법기구가 새 헌법을 거부함으로써 태국의 민주주의를 회복하기 위한 노력이 새로운 장애물을 만났습니다. 국가개혁위원회는 6일 반대 135, 찬성 105, 그리고 기권 7로 새 헌법을 거부했습니다. 이로써 태국 군부는 앞으로 6개월 동안 새 헌법을 만들 위원회를 구성해야 합니다. 새 헌법은 국가개혁위원회를 통과해야만 국민투표에 붙여질 수 있습니다. 이로써 2017년까지 선거가 치러지지 않을 가능성이 커졌습니다. 태국 군부는 국가개혁위원회가 헌법을 통과시키면 2016년 말에 선거를 치를 예정이었습니다. 태국 내 거의 모든 정당이 새 헌법이 군부가 계속 효과적으로 실권을 유지할 수 있게 했다며 이 헌법을 거부했습니다. 태국 군부는 지난해 5월 잉낫 시나와트라 총리를 축출하고 헌법을 정지시킨 뒤 지금까지 태국을 총체하고 있습니다. 6일 예멘 수도 사나에 있는 후티 반군을 겨냥해 사우디아라비아가 이끄는 공습이 계속됐습니다. 예멘 후티 반군은 지난 4일 사우디아라비아 리야드에 있는 아랍연합군을 대대적으로 공격한 바 있었습니다. 4일 후티 반군은 아랍에미리트, 바레인, 사우디아라비아 그리고 예멘군을 공격해 60명 이상을 살해했습니다. 이들 아랍연합군은 축출된 압드라보 만수르 하디 예멘 대통령을 따르는 세력을 지원하고 있습니다. 한편 아랍에미리트는 자국 병사들이 사망한 것에 보복하겠다고 다짐했습니다. 이런 가운데 예멘 언론들은 5일 사우디아라비아가 주도한 공습으로 민간인 수십 명이 숨졌다고 보도했습니다. 날씨 정보입니다. 오늘 북한은 중국 북동지방에 위치한 고기압에 가장자리에 들겠습니다. 대체로 맑겠지만 함경 남북도는 가끔 구름 많겠습니다. 내일 새벽부터 아침 사이에 안개가 끼는 곳이 있겠습니다. 아침 최저기온은 4도에서 19도로 어제보다 조금 낮고 낮 최고기온은 19도에서 29도로 어제와 비슷하겠습니다. 당분간 낮 동안 일사에 의해 기온이 오르면서 낮과 밤의 기온차가 10도 내외로 크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동해 먼 북부 바다는 1.5에서 3미터로 높게 일겠고 그 밖의 해상은 0.5에서 2.5미터로 일겠습니다. 지금까지 세계뉴스의 김정우였습니다. 지금 시각은 3시 36분입니다. BOA
곧이어 뉴스 포커스와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이 방송됩니다.
뉴스 포커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지난 한 주 동안 가장 관심을 모았던 한반도 뉴스를 집중 분석해 드리는 뉴스 포커스입니다.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갖고 북한 문제를 논의했습니다. 남북한이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을 교환했습니다. 미 국무부가 북한 내 여성 정치범의 석방을 촉구하는 운동을 벌이고 있습니다. 오늘도 윤국한 최원기 두 기자와 함께 이들 뉴스를 좀 더 자세히 분석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분 안녕하십니까?
예,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십니까?
오늘은 중국 베이징에서 열린 한중 정상회담과 열병식 소식부터 살펴보겠습니다. 먼저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목소리 들어보겠습니다.
북한의 TMZ 도발 사태는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의 안보 현실을 보여주었고 한반도 평화가 얼마나 절실한가를 보여준 단면이기도 하였습니다. 또한 한중 양국 간의 전략적 협력과 한반도의 통일이 영내 평화를 달성하는 데 얼마나 중요한지도 잘 보여주었다고 생각합니다.
네, 방금 박근혜 대통령의 발언을 들어보셨는데요. 지난 2일 베이징에서 열린 박근혜 대통령과 시진핑 주석 간에 열린 한중 정상회담 결과 좀 요약을 한번 해주시겠습니까?
예, 말씀하신 대로 지난 2일 열렸죠. 베이징의 인민대회당에서 열렸는데요.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이번에 중국을 방문한 것은 중국의 전승 70주년 기념 행사에 참석하고 또 열병식, 중국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참관하기 위한 목적이었는데요. 도착한 당일 2일이었죠.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하고 정상회담을 가졌는데요. 청와대 발표에 따르면 이 정상회담에서 두 정상이 한중관계 그리고 한반도 정세 그리고 한국과 일본, 중국 3국 협력을 포함한 지역 및 국제 문제 등 상호 관심사에 대해서 심도 있게 의견을 교환했다 이렇게 밝히고 있습니다.
네.
그 중에서 특히 한반도 정세와 관련한 부분이 관심을 끌고 있는데요. 이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 그 두 정상은 긴장을 고조시키는 한반도에서의 어떠한 행동에도 반대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이렇게 청와대가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9.19 공동성명, 북핵 6자 회담에서 이룬 공동성명인데요. 이 북한이 모든 현존하는 핵무기를 포기한다는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아울러서 유엔 안보리의 북한 관련 결의들이 충실히 이행돼야 한다라는 것을 강조했습니다. 그리고 또 한반도에서의 비핵화 목표를 확고히 견지한다 이런 입장을 두 정상이 거듭 확인했고요. 아울러서 현재 지난 2008년 말부터 열리지 않고 있는 북핵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의견을 같이 했다 이렇게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여러 가지 그 기본적인 인식들 한반도나 국제사안에 대해서 인식들을 같이 했는데요. 특히 또 두 정상은 한반도가 장래 한민족에 의해서 평화적으로 통일되는 것을 중국 측이 지지했다라는 것도 청와대는 발표하고 있습니다. 이번에 그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정상회담은 두 사람이 집권한 이후에 여섯 번째로 열린 것이었는데요. 중국과 혈맹이라고 하는 북한이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 집권 이후에 아직 단 한 차례 정상회담도 갖지 못하고 있는 것과는 크게 대조적인 상황입니다.
네. 이번에 그 양자 그 정상회담에서 한반도 긴장을 고조시키는 어떤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 부분이 이제 많은 관심을 끌었습니다. 이것이 그 북한을 겨냥해서 미사일이나 핵실험 같은 추가 도발을 하지 말라는 일종의 경고인가요?
네, 그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 올해는 그 2차 대전이 끝난 종전 70주년이기는 하지만요. 동시에 그 북한 내부적으로 보면요. 북한의 그 조선노동당 창건 그 70주년이기도 합니다. 그런데 그동안의 그 사례를 보면요. 북한은 그동안 큰 어떤 그 노동당 창건일 같은 그런 행사가 정치적 계기가 있을 때마다 그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감행해 왔고요. 또 북한이 미사일 핵실험을 감행하게 되면 한국, 중국은 한결 그 기존의 그 안보리 대북 제재 결의에 따라서 그 북한을 한층 옥죄는 제재를 할 공산이 큽니다. 그런데 이것은 전부 다 뭐 그 한국도 마찬가지고 중국도 마찬가지고요. 그 전략적 이해관계가 있기 때문에 본인들로서는 별로 그렇게 내키지 않는 그런 전략적 그 선택입니다. 따라서 이번에 그 한국과 그 중국의 그 정상이 만나서 어떤 그 행동도 하지 마라, 위험한 행동을 하지 마라 한 것은 그 미사일 또는 그 핵실험을 하지 마라 이런 경고로 볼 수가 있고요. 문제는 이제 이런 그 한국과 그 중국의 정상의 그 대북 경고가 효과가 있을지 여부인데요. 이것은 뭐 북한의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에 달려 있습니다. 김정은 제1위원장이 이런 상황을 미리 파악을 하고 그 육자회담을 가령 재개한다든가 그러면은 뭐 그 이런 상황을 피해갈 수 있고요. 만일 이런 경고를 무시하고 그 미사일 또는 핵실험을 감행할 경우에는 상당한 그런 대가를 치를 그 가능성이 있다고 전문가들은 말하고 있습니다.
네. 이 한중 정상은 또 이 북한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재확인하는 한편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데 뜻을 같이 했는데 이것은 뭐 기존의 입장에서 얼마나 크게 변화가 있는 건가요?
예, 사실 앞서서 말씀드린 대로 북핵 육자회담은 지난 2008년 12월 이래로 현재 7년 가까이 교착 상태, 한 번도 열리지 않고 있습니다.
네.
잘 아시는 대로 사실 그 정상 간의 이번 합의가 이렇게 육자회담과 관련해서도 나왔지만 미국과 중국의 정상, 그러니까 오바마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이 캘리포니아에서 미중 간의 정상회담을 갖고 그때 발표문으로 공개했던 데도 조속한 육자회담 재개에 대해서 나와 있었습니다. 그게 2년이 가까이 지난 일인데요.
네.
그러니까 육자회담은 사실 첨예하게 6개 당사국들의 의견들이 갈려져 있는 그런 부분입니다. 그래서 중국은 애초부터 조속한 육자회담 재개를 강조하고 있고요. 러시아와 북한이 비슷한 입장입니다. 반면에 미국과 한국, 일본은 육자회담, 비핵화가 육자회담의 목적인 만큼 적어도 북한이 이 회담을 통해서 핵무기를 포기하겠다라고 하는 의지 표명 정도는 해야 되지 않겠느냐 이런 입장을 밝히고 있거든요. 그래서 비핵화와 관련한 진정성을 좀 보여야 대화를 할 수 있겠다. 그래서 대화를 위한 대화는 필요 없지 않느냐 이런 입장이었고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접점이 찾아지지 않았고 그래서 육자회담이 표류돼 왔는데요. 이번에도 사실 한국과 중국의 정상이 다시 한번 육자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 원칙 수준에서의 그 표명은 있었지만 여기 보면은 의미 있는 육자회담이라고 합의문에는 돼 있습니다.
네.
이건 아마 한국 정부의 그 입장이 좀 반영된 것이 아닌가 한데요. 무조건적인 육자회담 재개를 얘기하고 있는 것과는 좀 다르다고 이렇게 전문가들은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북한이 핵무기를 포기한다라고 하는 그런 의지 정도는 사실 알 수 있도록 해야 된다. 그러니까 대화를 위한 대화가 아니라 의미 있는 대화가 되도록 하는 그런 6자 회담이 조속히 재개돼야 한다는데 의견을 같이 한다 이런 뜻이니까요. 아, 이 부분에 대해서도 역시 앞으로 아, 실무선이나 또는 고위급 수준에서 6자 회담 재개를 위해서는 여전히 아, 다양한 그런 사전 협의 그리고 의견 조율이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
네, 그 중국 방문을 마무리하면서 박근혜 대통령은 이 독일에서의 경우처럼 통일을 하는 데는 그 주변국들이 많은 도움을 줬다 그랬는데, 그래서 이제 중국도 뭐 그런 그 비슷한 그런 그 행동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는 그런 기대감을 표출을 했는데, 이 북한 핵 문제를 둘러싼 중국의 압박이라는 측면에서 중국의 태도가 그러면 좀 변화할 가능성이 있습니까?
지금 말씀하신 대로 박근혜 대통령은 이번 그 한중 정상회담에서 중국의 역할을 상당히 강조해서 눈길을 끌었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4일 그 한중 정상회담을 마치고 다음에 나온 발언인데요. 그 말씀하신 대로 그 과거 독일 통일의 사례에서 보듯이 남북한이 통일되려면 주변국의 협력이 매우 중요하고 특히 북한의 올바른 변화를 이끌어내는 데는 중국이 중요한 역할을 해줘야 한다 이런 발언을 했는데요. 이걸 뭐 굳이 해석을 한다면요. 그 아마 그 중국이 좀 북한의 그 핵 포기는 물론이고 개혁과 개방 이런 변화를 위해서 뭔가 좀 그 적극적인 역할 개입이든 대화를 통한 것이든 좀 압박이든 좀 적극적으로 나서줬으면 좋겠다 이런 아마 그 의중을 반영한 것으로 보이는데요. 이번 뭐 정상회담 또는 열병식이 있었다고 해서 그 중국이 뭐 당장 뭐 입장을 바꿔서 북한을 압박을 하거나 개입을 하거나 이럴 가능성은 별로 그렇게 커 보이진 않습니다. 다만 그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그 10월 다음 달에 북한이 그 미사일 또는 그 핵실험을 할 경우에 그 상당한 중국이 아마 그 입장의 변화가 있지 않을까 이런 관측이 있는데요. 앞으로 좀 두고 봐야 할 일입니다.
네. 이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에 대해서는 그 주변국들이 여러 가지 반응을 보였습니다. 특히 일본은 상당히 그 못마땅한 반응을 보였고요. 그래서 한중일 3국 정상회담을 갖기로 이 합의가 됐다는데 이 합의가 그러면 어떤 의미를 갖고 있는 걸까요?
예, 물론 그 일본의 정상까지 같이 한 자리에서 이런 합의가 나온 것은 아닙니다. 네. 시진핑 주석과 박근혜 대통령 간의 합의니까요. 아, 그 청와대의 설명을 보면 이 3국 그러니까 한중일 3국 협력 체제가 동북아시아 지역에서 평화와 안정 그리고 번영을 위한 중요한 협력의 틀이다 이런 점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해서 이런 그 중요한 협력의 틀이 계속해서 유지 발전되기 위해서는 세 나라가 아, 그 정상 간에서도 회담을 갖고 그리고 협력 방안을 좀 더 논의하고 그리고 강화해 나가는 것이 필수적이다 이런 부분이고요. 이런 맥락에서 사실 중국 정부와 한국 정부는 지난 8월 15일 광복절이었죠. 그리고 일본에서는 패전일이었는데요. 당시에 나왔었던 아베 신조 일본 총리의 담화에 대해서 그 부분에서 과거사라든지 일본군 위안부 문제라든지 이런 부분에 대한 아베 총리의 그 담화 내용에 대해서 사실 썩 만족하는 그런 기류는 아닙니다.
네.
그렇지만 그 부분을 계속 문제시 삼고서는 사실 정상회담뿐만 아니라 세 나라의 협력 자체가 요원하기 때문에 중국과 한국 정부는 상당히 절제된 반응을 보였습니다. 그러면서 다소 미래지향적으로 앞으로 잘하는 것이 필요하다라는 점을 강조하고 있고요. 이런 맥락에서 역시 그 세 나라 정상이 만나야 된다고 하는 그런 그 기본적인 필요성에는 공감을 한 것입니다. 그래서 10월 말이나 11월 초 상호 편리한 시기에 한국에서 정상회담, 세 나라 정상회담을 개최하자 이런 네. 공감대를 이뤘는데요. 이 부분은 사실 원칙적인 그런 수준의 선언이기 때문에 앞으로 그 어떤 그 과거사와 관련해서 돌발 변수가 또 나오느냐에 따라서 상당히 가변적이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방문에는 이제 미국이 어떤 반응을 보이느냐도 굉장히 관심거리였고요. 방문 전에는 뭐 일본의 언론이 미국이 박근혜 대통령의 방중을 하지 않도록 좀 종용을 했다 뭐 그런 얘기까지 나오고 또 정부 측에서는 그런 일 없다. 그렇게 또 발표가 나오고 했습니다만은 어쨌든 이 국무부가 정상회담 이후에 여기에 대해서 어떤 반응을 보인 게 있습니까?
보인 게 있습니다. 미국의 오바마 행정부는 이번에 그 한중 그 정상회담에 대해서 그 긍정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미 국무부가 그 2일 그 입장을 밝혔는데요. 그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의 정상회담이 영내 국가들과의 좋은 관계가 평화와 안전을 촉진한다 하고 이것은 그 미국의 이익에 부합한다 이렇게 얘기를 했습니다. 그러니까 그 동북아의 국가들이 한국과 중국을 포함한 이런 국가들이 서로 친하고 우호관계라는 것은 미국의 미국도 바라는 바다 이런 얘기고요. 동시에 그 국무부의 그 캐튼 애덤스 대변인은 그 하면서 그 북한의 그 비핵화에 대한 입장을 다시 한번 그 밝혔습니다. 애덤스 대변인은 2005년 9.19 공동성명을 이행하고 되돌릴 수 없는 조치들을 통해 북한이 유엔 안보리 결의를 준수하도록 만들기 위한 것이다. 이런 얘기를 했습니다.
네, 북한은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밝혔습니까?
예, 사실 북한은 이번에 그 한중 정상회담 여섯 번째로 열리는 거 아닙니까? 앞서 말씀드린 대로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은 아직 집권 이후에 가장 가까운 우방이라고 하는 중국 정상과 한 차례도 대면하지 못했고요. 회담도 갖지 못했는데요. 상당히 그 예의 주시하면서 지켜봤을 텐데요. 이 한중 정상회담에서 박근혜 대통령이 한 발언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그런 반응을 나타냈습니다. 네. 앞서서 박근혜 대통령의 그 육성을 들어보시지 않았습니까?
네.
박 대통령은 북한의 DMZ 도발 사태가 언제라도 긴장이 고조될 수 있는 한반도 안보 현실을 보여줬다 이렇게 얘기하지 않았습니까? 아, 이 DMZ 도발 사태라고 최근에 그 북한의 목함 지뢰로 인한 그 사안에 대해서 표현을 했는데요. 이 북한은 이 부분을 사실 인정하지 않고 있지 않습니까?
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부인하고 있는데 박근혜 대통령이 정상회담 후에 이 발표를 통해서 북한의 DMZ 그 목함 지뢰 이거를 도발 사태로 규정하고 그리고 아울러서 이 어떠한 한반도에서의 그런 이런 도발 사태 그리고 이런 그 긴장을 고조시키는 행동에도 반대한다 이런 입장을 밝힌 거에 대해서 상당히 불쾌한 그런 반응을 보였습니다.
네. 그 고위급에서 합의한 내용까지도 잘못하면 무산될 수 있다 이런 뭐 위협적인 얘기까지 한 거죠?
예, 그렇습니다. 그렇지만 뭐 상당히 높은 수준에서 이것을 그 논평을 내거나 이런 것은 아니었고요.
네.
아직까지 북한 쪽에서 이런 그 825 그러니까 이 합의를 고위급 접촉에서의 합의를 어떻게 쥐딛는다든지 무산시킨다고 하는 그런 움직임은 아직은 보이지 않고
네,
있습니다.
네, 거기까지는 아니고요. 네. 자, 뉴스 포커스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자세히 살펴보고 있습니다. 네, 지금 들으시는 이 음악 행진곡 중국의 베이징의 천안면 광장에서 벌어지고 있는 열병식 소리입니다. 이번에는 한중 정상회담에 이어서 베이징 천안문 광장에서 진행된 이 군사 퍼레이드에 관해서 살펴보겠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이 이 광장이 내려다 보이는 성루에서 이 열병식을 지켜봤는데요. 한국 대통령이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처음이죠?
그렇습니다. 이 박근혜 대통령이 인민해방군의 그 열병식을 참관한 것은 한국 대통령으로 처음일 뿐만 아니라 아시아 지역에서 미국의 우방 국가의 원수로서도 처음입니다.
네.
그러니까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고요. 그렇기 때문에 바로 국제사회가 상당히 큰 관심을 갖고 지켜봤는데요. 이 한국 언론들은 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중국의 말하자면 핵심 심장부라고 할 수 있는 천안문 광장의 성루에 시진핑 중국 국가주석과 같이 올라가서 바로 옆자리에서 이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지켜본 것 자체가 북한과 중국 간의 그 과거 긴밀했던 관계를 대체하면서 한중 간에 계속해서 발전하고 있는 우호관계를 상징적으로 보여주는 것이다 이렇게 그 풀이들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북한에서는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을 대신해서 최룡해 노동당 비서가 참석을 했는데 이것을 두고도 참 여러 가지로 분석이 많이 나오고 있습니다. 의미를 과연 어떻게 봐야 할까요?
네, 가장 큰 의미는 역시 그 북한과 중국 관계가 상당히 냉랭하고 과거보다 악화됐고 또 별 지금으로서는 그 개선될 조짐이 없다 이런 것이 그 가장 큰 의미라고 하겠습니다. 조금 전에 그 박근혜 대통령이 그 천안문 그 성내에 올라서 그 인민해방군의 열병식을 봤다. 그것도 그 시진핑 주석의 바로 옆에서 이제 그걸 봤다 이런 얘기가 있었는데요. 사실 그 역사적으로 보면은 그 자리 박근혜 대통령이 섰던 자리에는 어떻게 생각하면은 그 김정은 국방위원회 제1위원장이 섰어야 하는 자리입니다. 그런데 이번에 사진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이 그 시진핑 주석 옆에서 이걸 봤고요. 저 그 최용의 그 비서는 당 비서는 저쪽은 멀리 떨어진 구석 자리에 앉아서 이걸 봤습니다. 또 이번에 그 관련 보도를 보면요. 그 이번에 그 열병식 그 오찬 리셉션이 있었고요. 또 환영 행사 또 이런 거에 최용의 그 비서가 참정은 했지만 여기에 별도로 뭐 그 박근혜 대통령처럼 별도의 오찬을 갖거나 개인적으로 뭐 정상회담 또는 회담을 한 이런 건 없었고요. 또 일각에서 그 기대됐던 그 혹시 그 최용의 비서가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의 친서를 갖고 오지 않았을까 이런 관측도 있었는데요. 아직까지 이런 친서 전달이 없던 것 같습니다. 따라서 그 북한과 중국 관계가 대단히 그 지금 안 좋고 또 이번에 그 열병식을 해서 좀 개선되는 뭐가 좀 움직임이 있지 않을까 이런 그 기대나 관측이 있었는데 이번에도 별로 그런 것은 없었습니다.
네. 과거에는 그 자리에 이제 모택동과 김일성이 서 있었죠. 그래서 그 할아버지가 서 있던 자리에 이제 못 간 건데 이제 김정은 제1위원장이 국제 무대에 어쩌면 최초로 모습을 드러낼 수 있는 기회가 될 수도 있었는데 참석을 과연 왜 안 했는지 못 했는지 어떻게 보시는지요?
예, 김정은 제1위원장은 지난 5월 달에 러시아에서 열린 그 2차 대전 전승절 행사에도 초청을 받았는데 가지 않았습니다.
네.
막판에 그 관측통들은 북한에서 나오는 여러 신호가 김정은 제1위원장의 참석을 알리는 쪽으로 가고 있다라고 했었지만 결국 막판에 가지 않는 쪽으로 최종 결론이 나지 않았습니까?
네.
이번에도 중국 측으로부터 김정은 제1위원장은 초청을 받았습니다. 그리고 북한은 사실 중국하고 가장 가까운 거리에 있는 나라입니다.
네.
그리고 오랜 혈맹이었고요.
네.
그렇지만 그 이번에 참석하지 않고 최용의 비서를 대신 보낸 것은 역시 북한과 중국 간의 이런 냉랭해진 그리고 소원해진 관계를 보여주는 것이다. 이런 그 분석에 대해서 이론을 다는 전문가들은 없는 것 같습니다. 그렇다면 왜 그 김정은 제1위원장이 참석을 하지 않았느냐. 이 부분에 대해서는 사실 북한 측이 입장을 밝히는 것도 없고요. 또 중국이 설명한 것도 없기 때문에 정확하게 알 수는 없습니다. 그렇지만 양측은 아무래도 아직 현 단계에서는 정상회담을 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은 아니다라고 어떤 공감대라 그럴까요? 그런 그 나름대로의 판단을 하고 있기 때문이 아닌가. 그거는 뭐 움직일 수 없는 사실인 것 같습니다.
네.
예, 아직까지도 그래서 이번에 전체적으로 최룡의 비서가 오고 그것도 사실 북한은 상징적인 국가 원수가 김영남 최고임 그 상임위원장 아닙니까?
그렇죠.
예, 그런데 김영남 위원장을 보낸 것도 아니고 최룡의 비서 당의 비서죠. 이렇게 보냈습니다. 측근이라고는 하지만 사실 의전적인 서열로는 김영남 위원 장보다는 한참 아래인데요.
네.
바로 이런 맥락에서 그 아직까지도 관계가 복원되기까지는 좀 시간이 걸릴 게 아니냐 이런 분석들을 전문가들은 하고 있습니다.
네. 이 중국의 이 열병식 장면 이것은 미국에서도 다양한 그 채널을 통해서 그 볼 수 있는 기회가 있었는데 이 텔레비전 열병식을 보면 박근혜 대통령은 시 주석 바로 옆에 푸틴 러시아 대통령이 있고 그 옆에 이제 박근혜 대통령이 앉아 있었는데 이 최룡의 비서는 뭐 앞줄이긴 하지만 이제 상당히 멀리 떨어져 있었습니다. 그것을 과연 푸대접이라고 볼 수 있을까요?
뭐 박근혜 대통령만큼의 그 환대는 아니지만 그렇다고 해서 중국 정부가 그 최룡의 비서를 뭐 푸대접했다 이렇게 보기 이유도 별로 없는 것 같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박근혜 대통령은 그 시진핑 주석의 옆이고 그래서 환대를 했고 시진핑 주석은 멀리 있다 그런 얘기인데요. 그것은 좀 그 다르게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박근혜 대통령 아까 말씀드렸듯이 그 대한민국의 대통령 정상급 인사고요.
네.
또 하나는 그 미국의 그 동맹국 중에 유일하게 이번 행사에 참석한 그 대통령입니다. 따라서 중국으로서는 당연히 그 격을 맞춰서 그 환영하는 것이 당연한 일이고요. 최용기 비서는 또 북한의 국가 수반도 아니고 또 잘해야 그 특사 정도의 그런 그 사는 외교 사절입니다. 따라서 뭐 저 뒷줄에 저 배치한 것도 아니고 끝자리긴 하지만 또 그래도 맨 앞줄에 배치했고 그렇기 때문에요. 뭐 부대접을 했다 이렇게 볼 수는 없고 다만 그 격에 맞춰서 그 정상은 아닌 인사 왔으니까 그 정도 격에 맞춰서 중국으로서는 그 대접을 했다 이렇게 보는 것이 그 공정할 것 같습니다.
네. 자 그러면 이제 열병식 이후에 한반도 정세가 과연 어떻게 돌아갈지 전망을 좀 해볼 수 있을까요?
예, 사실 그 관심을 가졌던 것은 이번에 박근혜 대통령의 중국 방문은 남북한이 이례적으로 최고의 급 차원의 접촉을 통해서 합의문을 이뤄내지 않았습니까?
네.
앞으로 협력하고 또 교류를 증대하고 이런 아주 굉장히 그 이례적으로 그 모처럼 그 협력의 분위기를 조성한 상황에서 이뤄진 것이기 때문에 그 두 정상이 어떤 얘기를 할 것인가가 상당히 관심이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으로서는 사실 도발이나 이런 부분에서 중국 당국이 알게 모르게 북한을 좀 억제하는 데 기여했다는 점을 평가하고 거기에 대해서 감사의 뜻을 나타내는 것으로 그렇게 언론 보도는 나오고 있고요. 그러면서도 그럼 앞으로 이렇게 남북 간의 그 합의의 분위기를 기류를 이어나가면서 어떻게 한반도 문제를 평화적으로 잘 이끌어 나갈 것인가, 여기에도 아마 상당 부분 그 논의가 이루어지지 않았나 이렇게 보는데요. 현재 그 한반도 정세와 관련해서는 이제 9월이면은 이달 중에 이산가족 상봉과 관련한 실무 접촉이 이뤄진 끝에 대체로 10월 달에는 이산가족 상봉이 박근혜 정부 들어서는 두 번째로 열리게 될 것으로 그렇게 전망들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또 한 가지 북한 그리고 또 남북한 관계에 관련해서는 늘 그 돌발 변수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10월 달이면은 10월 10일이 북한의 노동당 창건 기념일인데요. 그 많은 전문가들 그리고 또 드러나는 징후들은 북한이 그때를 전후해서 장거리 미사일을 발사할 가능성이 있다. 그리고 또 실제로 움직임도 있다라는 분석들이 제기되어 왔고요. 또 한국 일각에서는 민간단체들이 대북 전단을 살포하려는 움직임이 있습니다. 이 대북 전단 살포는 사실 지난해 아시안게임 막바지에 최룡해 비서 그리고 황병서 총정치국장이 한국을 갑작스럽게 방문하지 않았습니까?
네.
폐막식 참석을 이유로 이렇게 들었었지만 사실 상당히 이례적인 것이었는데 그때의 기류도 고위급 접촉이 이어지지 못했던 것은 바로 그 대북 전단 때문이었습니다.
네.
이번에도 그렇게 대북 전단 하나로도 이 남북 간의 고위급 접촉에서의 오랜만의 합의가 깨질 수 있는 그런 위태로운 상황은 여전히 존재한다 이렇게 볼 수 있겠습니다. 하지만 현 시점에서 남북 간의 상황은 과거 어느 때보다도 좀 뭐 기대를 낳게 하는 그런 분위기다 이렇게 얘기할 수 있겠습니다.
네. 뉴스 포커스 박근혜 한국 대통령의 중국의 70주년 전승절 참석에 대해서 자세히 이야기 나눠봤습니다.
지금 여러분께서는 뉴스 포커스를 듣고 계십니다. 이 프로그램을 다시 듣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접속하시면 됩니다.
지난주에 나온 또 하나 큰 뉴스, 관심을 끄는 뉴스 가운데 남북 이산가족 상봉 준비에 관한 것이 있습니다. 남북한이 8.15 합의를 통해서 추석을 계기로 이산가족 상봉을 하기로 합의를 했었는데 이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이 교환됐다고 하죠?
그렇습니다. 남북한은 지난달 그 고위급 접촉에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을 논의하기 위한 적십자 실무 접촉에 나설 수석 대표 명단을 교환했는데요. 3일날 이루어졌습니다. 한국 측에서는 통일부의 그 통일정책협력관인 이덕행 대한적십자 실행위원이 수석대표를 맡고요. 북측에서는 박용일 그 조선적십자회 중앙위원회 중앙위원이 수석대표를 맡게 됐습니다. 두 사람은 전에도 좀 인연이 있는데요. 지난해 2월에 열린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 때도 수석 대표를 맡았습니다. 만일 이번에 이제 실무 접촉이 열리게 되면은 1년 7개월 만에 열리는 건데요. 이 두 사람은 그 판문점에서 만나서 추석을 계기로 합의한 이산가족 상봉의 시기, 장소, 규모 등을 논의할 예정입니다.
네. 자, 이제 구체적으로 그 이제 계획이 논의가 될 텐데, 야, 한국의 홍영표 통일부 장관도 이산가족 상봉에 대한 또 그 입장을 밝힌 것이 있군요.
예, 그렇습니다. 사실 한국 정부는 사실 홍영표 장관이 아니더라도 이산가족 문제, 인도주의 문제 아닙니까?
그렇죠.
그리고 특히 이산가족 여러분들이 고령화되고 그래서 상당히 많은 분들이 돌아가시고 이러고 있기 때문에 이 문제가 사실 서둘러야 된다라는 그런 시급성을 가지고 있습니다.
네.
바로 이런 것 때문에 상봉의 그 숫자를 늘리고 또 정례화하고 이런 것들이 계속 논의가 되어 왔는데요. 홍영표 통일부 장관이 언급한 것은 바로 이런 점들을 거듭 강조한 겁니다. 그래서 이 남북한이 이번에 그 이제 이산가족 생사 확인 정리화 방안 이런 것들뿐만 아니라 서신 교환하고 화상 상봉하는 방안도 논의를 해야 되겠다라는 게 홍영표 장관의 얘기입니다. 아울러서
네.
그 어떤 일정한 장소에서 정해진 숫자에 남북한의 이산가족이 모여서 2박 3일간 모여서 만나고 헤어지고 이런 것이 아니라 그 이산가족들이 각자 고향 방문을 하는 이런 방안들도 추진해야 되겠다. 이렇게 홍영표 장관은 말했습니다.
네. 자, 이산가족 상봉이 일회성에 그치지 말고 이렇게 생사 확인도 하고 서신 교환도 하고 뭐 정례화 제도화 해야 된다. 이게 중요한 건데요. 그런데 과연 뭐 이것이 현실화될 수 있을지 전망을 어떻게 보십니까?
네, 남북 이산가족 상봉이 지난 2000년 이후에 19번 이루어졌습니다. 그래서 1만 8천여 명이 만났지만요. 사실 문제는 이산가족이 워낙 많습니다. 그 1만 8천 명 만났으니까 많이 만났다 이럴 것 같지만요. 전체 이산가족의 약 15%에 불과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이산가족 대부분이 그 1950년대 그 6.25 전쟁 때 그 넘어오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대부분이 그 70대 80대 그 이상의 고령 나이가 많이 드신 분들이 많기 때문에요. 매년 4천 명 정도가 그 돌아가시고 계십니다. 그래서 이 같은 그 이산가족 상봉 얼굴을 맞대고 이런 것도 좋지만 그거 못지않게 서신 교환 또 화상 또 생사 확인 이런 것을 좀 그 북측에 해줬으면 좋겠다. 그러고 그 한국 정부가 그 지난 수십 년간 얘기를 하고 있고 또 박근혜 대통령이 이 점을 여러 번 강조를 했는데요. 북한이 이런 그 이번에 이제 남북 적십자 실무 접촉이 열리는데 이에 대해서 어떤 입장을 보일지 좀 주목해 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이런 상황에서 남북한이 8.15 합의를 둘러싸고 또 서로 이제 그 논쟁을 벌이고 있는데요. 역시 또 이제 불안한 생각이 좀 듭니다. 어떤 논쟁인지 좀 살펴볼까요?
예, 그렇습니다. 그 이 북한 측이 이 최고 권력기관이죠. 국방위원회 정책국 대변인의 담화 형식으로 이 부분에 대해서 문제 제기를 하고 나섰는데요.
네.
8.15 합의 이후에 이 김관진 장관이 이 북쪽으로부터 사과, 지뢰 도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내고 또 재발 방지 약속을 다짐받았다 이렇게 발표를 하지 않았습니까?
네네.
물론 공동 보도문에는 없는 내용이었습니다. 그리고 또 홍영표 장관도 별도의 그 텔레비전 인터뷰에서 이 북한으로부터 이 어떤 도발 사건에 대해서 사과를 받아낸 것은 처음이다. 처음 있는 사례다. 이렇게 의미를 부여했단 말입니다.
네.
여기에 대해서 북한이 발끈하고 나선 겁니다. 북한은 처음부터 그 목함지뢰 도발 사건을 부인하지 않았습니까?
네.
자신들의 소행이 아니라고 얘기를 해왔는데 그런 맥락에서 8.25 공동 합의문에 보면은 북한이 지뢰 폭발 사건에 대해서 유감을 표명했다라고 돼 있거든요.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북한의 주장은 그겁니다. 자신들은 공동 보도문 합의 어디에도 사과하고 재발 방지를 약속한 게 없고 우리가 한 소행 우리의 소행이 아닌데 그거에 대해서 사과 도발이 무슨 뜻이냐.
네.
그 합의문의 표현은 병문 안 간 거다. 니들이 그 힘든 일 당했으니까 그 안 됐다라는 표현
네.
정도를 한 건데 그걸 사과를 하고 도발 재발 방지를 다짐했다니 이게 무슨 얘기냐라고 하면서 발끈한 것인데요.
네.
여기에 대해서 한국 통일부 대변인은 중요한 것은 공동합의문의 문안 그것이다라는 네네. 얘기 다 큰 설명은 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면서 북한이 합의를 이행하기 위해서 성실하게 그렇게 좀 노력을 해달라 이런 당부의 얘기를 했습니다.
네. 자, 이 8.15 합의로 모처럼 이 화해 분위기가 마련이 된 것 같은데 이렇게 또 조심조심 이런 일이 벌어지고 그래서 과연 이것이 이 화해 분위기가 계속 유지될 수 있을지 좀 걱정도 되는데요. 전망이 어떨까요?
한마디로 그 살얼음판 분위기다 이렇게 말할 수 있겠습니다. 말씀하신 대로 그 목함질의 사건으로 인해서 그 사흘 넘게 그 판문점에서 밤샘 회담을 해서 8.15 합의가 이루어졌고요. 그 모처럼 만에 거기서 그 좋은 소식, 이산가족 상봉, 또 남북 당국자회담, 민간 교류 재개 이런 그 긍정적인 그 합의가 이루어졌지만요. 동시에 그 부정적인 요인이 여전히 있습니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유감을 둘러싼 남북 간의 그 서로 다른 것이 계속 그 불씨가 되고 있고요. 또 하나는 그 대북 전단 문제도 있고요. 또 북한의 그 큰 변수로는 그 미사일 발사 같은 이런 새로운 어떤 도발의 변수도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아직까지는 뭐 그 남북 그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그 적십자 실무 접촉까지는 유지가 되겠습니다만은 이런 그 여러 가지 그 지뢰 여러 가지 문제를 어떻게 좀 해쳐가고 이런 분위기가 될지는 상당히 좀 두고 봐야 할 것 같습니다.
네. 예, 관련해서 그 이런 지적들을 하는 전문가들이 있다는 말씀을 좀 드리고 싶습니다. 사실 남북 간의 합의는 정말 유리그릇처럼 쉽게 깨질 수 있고 그런 네. 가능성은 늘 상존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남한이고 북한이고 가릴 것 없이 사실 여러 가지 그 공식적인 언급에 있어서 상당히 조심을 하는 게 필요합니다.
그렇죠.
그리고 합의를 존중한다는 차원에선 더더욱 그런데요. 관련해서 사실 지난주 이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북한은 김정은 위원장까지 나서서 김양건 비서도 마찬가지였고요. 이 합의에 대해서 계속 존중하고 이어나가는 것이 필요하다라고 하면서 나름대로 의지를 밝힌 바 있습니다.
네.
그런데 한국 당국 일각에서는 언론 보도를 보면 사실 약간 이 부분에 대해서 조금 위태한 그런 발언들이 좀 나온 것이 있었습니다. 이 국방부의 장성급 인사가 말하자면 작전계획이라고 하면서 그걸 공개하면서 유사시 참수 말하자면 북한의 최고 지도자 참수 작전이 포함되어 있다라는 것을 언급을 했고요.
네.
또 국방부의 고위급 국방 차관은 북한이 앞으로 오히려 더 도발을 강화할 가능성이 있어서 대비해야 된다라는 얘기를 하고 있어서 여기에 대해서는 한국 내 전문가들이나 또 일부 언론들조차도 적절치 않은 발언이 아니냐 이런 지적들을 한 것이 있었습니다.
네. 자, 아무튼 일들이 순조롭게 진행이 돼서 이산가족 상봉만큼은 꼭 좀 성사가 됐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자, 오늘은 박근혜 한국 대통령과 시진핑 중국 국가 주석이 베이징에서 정상회담을 가진 소식, 또 남북한 이산가족 상봉을 위한 실무 접촉 대표자 명단이 교환됐다는 소식 등을 살펴봤습니다. 지금까지 윤국한 기자, 최은기 기자였습니다. 뉴스 포커스 오늘 순서를 마치겠습니다.
비오에이 미국의 소리 방송입니다.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저는 그 통일 준비 명강사 협회 회장이고 대한민국 탈북 1호 명강사가 된 김나영입니다.
강원도 춘천에 살고 있는 김나영 씨.
네, 고향은 물장수라고 소문이 난 함경남도 북촌이 있고 북촌. 네.
한국에서도 강의를 잘하는 사람들에게만 붙여지는 명강사라는 호칭을 가지고 있는 김나영 씨는 함경남도 북촌이 고향입니다.
오빠들 잔등에 엎혀서 이쁜 스카프고 뭐 이거 있으면 그냥 동생 싸다 주고.
제대 군인인 아버지의 위로 일곱 오빠들도 모두 군인인 군인 집안의 막내딸.
우리 천국의 합숙에 중국이 얘기하는 거예요.
철도대학을 다녔고 희산에서 평양을 오가는 열차의 사령관으로도 일했던 김나영 씨는 모두가 굶주렸던 고난의 행군 때
국경을 넘나든다는 열차원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강을 계획했습니다.
피를 판대요. 피를 100g 뽑으면 북한 돈으로 4,000원이에요. 쌀 1kg가 60원이었을 때 4,000원이면 쌀을 얼마나 많이 싸는 돈이에요.
하지만 야심찼던 도강 계획은 압록강을 건너자마자 줄행랑을 쳐야 하는 도망자 신세로 바뀌었고,
야 오지 말라 막 이러는 거예요. 얘네들이 딱 사다리 타고 두 명이 딱 올라갔는데 얘들이 부뚜기운 거예요. 거기서 집 꼭대기서
국경 마을의 한 조선족 집에서 겨울을 보낸 김나영 씨는 그때서야 피를 사는 것도 없거니와 북한 여성 대부분이 인신매매꾼에 팔려간다는 이야기를 듣게 됐습니다. 그리고 신발 공장에 밥해주는 아줌마로 취직을 했던 김나영 씨. 바로 그곳에서 남편과의 인연이 시작됐습니다.
조선족이라 하고 한국말도 알아듣고 중국말도 알아들으니까 아, 저 여자를 사무실에 와서 자제를 싸우는 그거를 해야 되겠다.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한국 정착 6년차. 한국에서도 강의 잘하는 명강사로 인정받고 있는 김나영 씨의 네 번째 이야기입니다.
악수를 또 하는데 악수를 했는데 내 손이 무슨 할머니 손이 같대. 여자가 손 보니까 엄청 고생한 여자 같아 보이더래요. 그래서 밥도 잘하겠구나 했는데 한식을 시켜놔 봤는데 완전히 한식은 할 줄도 모르니까 우리 신랑이 이제 거기서 눈치를 채기 시작한 거죠. 이 여자 조선족이 아니다. 자기가 회사에 데리고 일하고 싶은데 조선족이라 하고 한국말도 알아듣고 중국말도 알아들으니까 아, 저 여자를 사무실에 와서 자제를 싸우는 그거를 해야 되겠다.
식당에 밥해주러 갔던 김나영 씨가 사무실에 자제 일을 보게 된 사연은 이랬습니다.
그랬는데 이제 자제 살러 가가지고 내가 이제 이미 전에 그 조선족 애들이 자제하던 애들이 그 비리를 내가 다 잡아낸 거죠. 중국은요. 우리 신랑이 옛날에 자제 보던 조선족 애들은 극상 깎았던 게 70전 깎아가지고 이 서류도 하는 70전에 싸가지고 왔다고 와서 가져왔는데 보니까 사장이 마진이 남는 게 없어. 저기 한국하고 이 인건비하고 이 해보면은 한국보다 싸다고 해서 들어왔는데 한국보다 무슨 신발 한 컬레 떨어지는 게 없어요. 그러니까 돈을 못 벌고 있었어요.
일은 열심히 하는데 수익이 전혀 남지 않았던 사장님 뒤로 재료비에서 쥐돈을 챙겨 먹던 직원들의 비리를 바로 잡아줬던 공로가 있었습니다.
내가 이제 샌달 오다 들어가면서 이제 장식품을 가서 사왔는데 돈을 완전히 이렇게 절약을 해가지고 왔으니까 나보고 아줌마 이 장식품을 어디 가서 이렇게 싸게 싸왔네. 그래서 어디 가서 어디 시장이다 평화시장이다 자기 같이 가세요. 못 믿겠대. 그래가지고 그 법을 내가 그때 알려준 거예요.
인연이 되려고 그랬을까요? 자재 담당자를 따라가 일을 도와줬던 김나영 씨는 자재 분야의 모든 일을 빠르게 배워나갔고 회사 이익을 우선으로 챙겨주고 또 똑 부러지게 일을 하면서 사장님의 신임을 한 몸에 얻었습니다.
그러니까 사장이 거기서 야 나는 장사를 이때꾸라 완전히 이 새끼들이 다 내 돈 다 떼먹었구나. 그리고 나서 신랑이 나를 믿은 거예요. 모든 가죽 제품까지 몽땅 다 나를 가서 오다 딱 그 원단을 딱 주면서 아줌마 요 원단을 찾아서 몇백 메다 계약하고 와라. 그럼 내가 온 시장 돌면서 이제 곧 딱 같은 원단을 찾아가지고 이제 최고로 싼 가격으로 이제 들여와요. 나 만나서부터 사상에 돈 벌잖아요.
김나영 씨는 회사의 수익을 좌지우지할 정도로 중요한 존재가 됐습니다. 다른 조선족 직원들과는 뭔가 다른 조선족 김나영 씨. 중국 이곳저곳 지역 사투리까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사장님은 더욱 특별한 관심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그때부터 우리 신랑이 무슨 생각했냐면 우리 신랑 그때 마흔 살인가 그렇게 됐어요. 아줌마, 나 오늘 저기 꼬치 먹으러 가자는 거예요. 퇴근하면은 그냥 평상시처럼 그냥 회식하는 것처럼 했는가 했는데 우리 둘 바뀐 거예요. 꼬치집 갔는데 딱 시켜놓고 그러니까 사장 그동안 날 주시해 봤지요. 날 완전히 실험을 낸 거예요. 근데 나는 한국 사람이 저 올라가지도 못할 저런 나무를 내가 어떻게 그리, 그 봐요. 그리고 우리 신랑 또 뽀식이 생겼어요. 사람이 그래가지고 감히 그냥 사장님이지 나는 그런 생각을 없이 봤는데 이 사람은 나를 그때까지 주시하고 다 보고 있다가 저 여자한테 다 공작 맡기면은 돈을 자기가 왕창 벌 수 있겠구나. 응. 어떻게 하면 저 여자한테 모든 걸 다 믿음을 줄까? 믿음을 주는 거는 지 사람으로 만드는 길밖에 없잖아요. 나는 한가 직원에 불과했는데 이 자기 사람으로 만들면은 이 공장 네 거다. 네가 이제부터 네가 알아서 다 해라. 나 오다만 샘플만 갖다 줄 거니까 모든 신발 만드는 걸 자재 네가 다 구입해가지고 애들 관리해가지고 컨테이너 그러지 않아도 건품까지 내가 해서 박스 실어보낸 거까지 내가 다 그때 청계천하고 이거 전화 연결해서 다 할 때인데 내 공장이라고 맡겨주면 제가 자기 일이라면 더 잘할 것 같으니까 신랑이 거기서 머리 쓴 거예요. 제 여자를 자기 사람으로 만들자.
가슴에 쿵 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사장님의 제안이 진실한 것인지 아니면 그냥 나영 씨를 떠보는 것인지 당최 분간을 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리고 날 저녁에 이제 술 한 잔 딱 먹더니 그 자기 본심을 말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한국 사람 그냥 놀아보자고 하는 짓거리인 줄 알았어요. 아줌마, 나는 26살부터 혼자였는데 저기 한국은 아들이 하나 있는데 아버지 엄마가 7달 때부터 키워주는 아들이 하나 있고 이혼하고 난 그동안 혼자 외국도 돌아다니고 혼자였는데 나도 이제는 여자가 있어야 되겠더라. 너무 외롭고 나이 한 살, 두 살 먹으니까 그런 생각이 나고 가정이 나도 그립다. 그래서 이왕 이제 중국에서 사업하니까 아줌마 나하고 같이 살아 안 보겠냐 딱 이 말하는데 속으로 저거 없더라고. 아 그냥 심심하니까 날 데리고 노는 그런 파트너로 생각했나 해가지고 아우 어떻게 그렇게 할 수 있습니까 하고 나 좀 생각해 보겠습니다 하고 어쨌든 그 말을 끊었어요. 제가
생각을 한번 해보겠다고 사흘간의 말미를 얻었습니다. 압록강을 넘으며 만났던 장백의 할머니 집을 자신의 주소라고 거짓말을 했던 터라 고향에 있는 부모님과 상의를 하고 싶다며 시간을 벌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사장님은 이미 김나영 씨가 평범한 조선족이 아니라는 것을 알고 있었습니다.
근데 사장 이미 전에 눈치채고 있는 줄도 난 몰랐죠. 난 조선족 어디 21도고 어디라고. 그가 그 다음날 이제 이어가는 게 이제 결심 다 섰네. 그래서 잘 모르겠다. 그럼 좋다. 내일 당신 내 집에 가자.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내가 결론 받자. 딸 내가 책임지겠다. 아버지 엄마한테 가서 내가 승낙받고 진짜 내 정식으로 당신 내 안사람으로 승인받겠다. 그 소리서 내가 깜짝 놀랐잖아요. 승인 받겠다는 거 봐. 이거는 그냥 놀아보자는 수작이 아니고 이건 진짜로 오잖아요. 근데 나는 그 순간에 너무 기쁜데 아니 우리 집이 가겠다는데 집이 있어야 가죠. 이 완전히 이제 다 저는 빵짝이 난 거잖아요. 근데 이게 와서 이제 때꾸라 내가 거짓말을 쓰고 속이고 왔는데 나를 이렇게 좋게 봐서 이렇게까지 했는데다가 거짓말을 더 쓰다가는 내가 이 사람이 아닌 것 같아. 너무 고마운 김에 참 내가 정말 볼 것도 없는 여자였는데 나를 이렇게 멋지게 생긴 사장님이 나를 이렇게 봤다는 건 너무 감사한데 속인 게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때 이제 맥주를 먹지도 못하는 거 막 먹고서 이제 사장 앞에 이제 토론한 거죠. 사실 나 집이 없습니다. 고아예요? 막 이러면. 과도 아니고 나는 집이 북한에 있습니다. 그래서 북한 사람이랑 쫙 이야기했어요. 사장이 이제 내 정체를 알았으니까 나를 쫓아내보내도 좋고 없었던 일로 해도 좋으니까 어쨌든 나는 이 말은 지금 그 누구도 중국에 와서 해본 사람이 없다. 내 정체를 처음으로 말한 거다. 근데 난 더는 속일 수 없어가지고 이 말 합니다. 그러니까
이제 드디어 올 것이 왔구나 하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그런데 눈앞에 있던 사장님은 비장한 목소리가 아니라 너무나 반가운 목소리로 나영 씨의 눈을 뜨게 했습니다.
그냥 앉은 자리에서 그냥 영수철처럼 툭 튕겨 일어나요. 아, 자기 생각이 맞았다는 거예요. 막 이러고 막 좋아하는 거예요, 지금. 그래서 내가 당신 손 만질 때부터 아줌마 손 악수할 때부터 내가 이상했다. 조선족이 이렇게 손이 터지고 할머니 손 이렇게 다 텄어요. 막 손도 막 너무나도 고생 많이 했구나. 혹시 북한 여자가 아닐까? 북한이 이렇게 고생한다는데 북한 여자가 아닐까? 이런 생각을 했다가도 막 그냥 중국 애들하고만 말하고 싶어 하고 내가 그때 대화 때문에 애들 조선족들하고 자꾸 피하고 중국 애들하고만 자꾸만 내가 섭쓸리고 그때 친구들도 공장에서 다 중국 애들이었어요. 그러니까 걔들하고 섭쓸려 내가 말 빨리 하니까 이 머리랑 메고 다닌 거 보면 완전 촌스럽게 그지없는 거 보면 딱 북한 여자 같고 근데 이제 내가 그 정체를 이제 말하니까 우리 신랑이 당신 그렇게 고생했구나 그 소리 나 북한 사람이고 엄청 환영한다고 우리 엄마가 북한 여자라고
사장님의 어머니가 황해도 연백 사람이라고 했습니다. 6.25 한국 전쟁 때 부모를 따라 30리를 걸어 남한에 정착한 실향민이라고 자신의 아들 곁에 고향 북한 사람이 이렇게 도와주고 있다는 것을 알면 너무나 좋아하실 거라고 반색을 했습니다.
그래서 그 이야기하면서 우리 어머니가 북한 여자인데 우리 엄마 알면 얼마나 좋아하겠냐고 북한이 이렇게 우리 동포인데 나 조선족 한멸 느껴가지고 당신이 조선족이 아닌 게 너무 반갑고 너무 기쁘다고 당신 이제부터 내가 잘 지켜주고 보호해 줄 거니까 당신 이제부터 이 신발공장 사장이 당신이다.
신분을 속이고 취직을 했던 김나영 씨에게 공장 책임자 자리를 제안했습니다.
당신 이 공장 당신 해라. 당신 이제 당신 공장이다. 당신 마음대로 해라고. 그리고 이제 그때부터 이제 내 숙소에서 짐 자기 차 가지고 와가지고 다 실어가지고 자기 있는 그 아파트 왔잖아. 그다음부터 둘이 동거하는 거죠.
사장님과 종업원 사이가 아니라 사장님의 동반자가 되어달라는 단도직입적인 구혼이었습니다.
딱 3일을 살았는데 하루는 술 한잔 먹고 와가지고 우리 신랑이 뭐 하냐면은 자기 통장이고 도장이고 다 나를 주는 거예요. 술 먹고 취해가지고.
한국에 사는 탈북자들의 사연을 전해드리는 자유를 찾아온 사람들. 탈북자 김나영 씨의 이야기 다음 시간에 계속됩니다. 서울에서 VOA 도성민입니다.
곧이어 4시 30분부터는 VOA 세계 뉴스에 이어 라디오 무대와 역사 속 오늘 미국 정부의 견해를 반영한 논평이 방송됩니다.
VOA 한국어 방송은 www.voakorea.com으로 접속하시면 다시 들으실 수 있습니다. 다시 듣고 싶은 프로그램이나 방송 원고를 보기 원하시는 분은 www.voakorea.com을 방문하시기 바랍니다.